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 우리 막바지 더위고 또 휴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물론 시간적으로는 조금 지났지만 은수하고 지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은수, 지민이. 지민이는 여기 있고 은수는 은수가 저기 있고 은수 지민이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같이 또 있게 되어서 잘 다녀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 태훈 형제가 물어보니까 한 50일 만에 한국에 오셨다고 하는데 선교사님 같습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 자매도 계시네요.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6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가장 많이 듣는 기독교 용어는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듣는 단어가 믿습니다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도들은 믿습니다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습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을 별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여럿 있습니다. 미신, 맹신, 광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겁니다.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맹신, 광신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무엇이냐?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대학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요 부모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아내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집안이 번창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믿고, 내가 더 강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잘 됐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개념 정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념이 본질적인 문제죠. 개념만 잘 정리되면 나머지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논하기 전에요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문제 없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이 쓰는데요. 이런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뛴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약점투성이 실수투성인 것이 우리입니다. 그 우리 예은이 친구 중에서 작년에 그 놀이터에서 또 그런 아이들이 꼭 나와요. 슈퍼맨 놀이 하다가 또 뛰어내려가지고 다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노력해도 자기가 슈퍼맨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날고 싶으면 뭐합니까? 비행기 표를 끊죠. 그렇잖아요. 아니까. 여기 철이 든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요즘 영화 보면 무슨 맨 시리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배트맨, 뭐 아이언맨, 나중에는 합쳐서 뭐 어벤져스, 이게 할 수 없음을 아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 어릴 때의 그 꿈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이적 환상을 심어주는 게 맨 시리즈 영화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종교는 의지나 감정이 나약한 인간들이 신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허황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내게도 쨍 하고 해들 나올 거야. 설마 망하기까지 하겠나?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다가 나중에 씁쓸히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물원, 지난번 제가 나는 동물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아히 생각하던 목사님이 제가 말하는 동물원은 주가 아니고 그 옛날 그 가수들 중에 동물원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목사님이 주를 좋아한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동물원이 부른 노래 중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이게 대책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은요, 당장 듣기에는 좋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정말 잘 되던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는 일들이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남북관계가 세월이 흐르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저절로 남북관계가 잘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악하고 사납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사납고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될수록 도처에 환난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 무정할 것이고 더욱 사나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을 접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네 번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지성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믿고 싶은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되게 그리고 강하게 믿으면 하늘이 감동되어서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잘못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보이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진실과 강한 믿음을 보이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해서 금식한다고 만사형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에게 조종당하면 싫어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종당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오해만 걷어내도 교회는 몰라보게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그리고 지성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일단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주기를 글자 그대로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대학 입학 대신에 재수를, 결혼 대신에 오랜 독신 생활을, 사업 성공 대신에 실패를, 병고침 대신에 죽음을 주시면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분노를 품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나의 신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긍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믿는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믿는다가 세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매일 산책하러 갔으니까 내가 서울대생이 될 거다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야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믿음은 뭐냐 하면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쇠로서의 믿음은요, 뭘 믿는 거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걸 가지면 구원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분명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딱하게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웁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기능을 낳았는데요, 이것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죄송하고 얼굴을 틀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마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클 것입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교회의 문화를 먼저 배웁니다. 복음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혹시 제가 설교를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만, 앞에 성막,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설교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려도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뭐 대신앙인데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뭘 믿느냐? 너는 뭘 믿느냐?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너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었을 때,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가를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올 때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들에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 안에 보면요, 제가 구절을 하나 적어놨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강당에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큐티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교를 들을 때이든 큐티를 할 때이든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 기간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기에는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그리고 각적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을 점점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열려서 뿌려진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의 죄를 마침내 인식하게 만들고, 그 죄 앞에서 거듭나게 만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정의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구절이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섭족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구처럼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고 도움을 받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뿌려진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딱 닿았는데 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막 부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확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도록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사람은 단번에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있죠. 전도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했는데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천국 가면요, 나 때문에 믿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놀랄 거예요. 어? 아닌데? 내가 저 사람 교회 안 데려왔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그 사람 인생 속에 벽돌을 하나 올린 겁니다. 나는 전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은 그 결혼하려고 교회를 1년 동안 그 믿는 아가씨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목사님이 말하는 부활이 진짜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부활이 믿어져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볼래요?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모태신앙.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현이. 아, 다현이가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잘 믿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믿어진다는데,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게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다인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목사 딸이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집니까? 저절로 어느 순간에 안 믿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성이 작동하면 맞나? 저는 지금 다인이가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 이후에 그 과정을 거쳐서 다윈은 말씀을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지금은 교리 교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때 또 뭘 쓰시는가? 주위 사람의 중보기도를 쓰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뿌려진 어떤 사람, 내가 교회로 데려온 어떤 사람, 그런데 옆에서 내가 계속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한 사람이 거듭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과 모든 영적 자원들이 다 총동원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긴 순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랍게도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크고 행동하는 것만큼 자랍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믿음의 결과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려는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엔진이 좋은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도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도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방향성은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과 유해되는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마을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예를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이잖아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요한이 분이 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심판하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맞네 그러셨습니까? 그를 꾸짖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성품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경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다른 성경이 더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성경, 거기에 보면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딱 하면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성품과 전혀,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어떤 행동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불을 내려서 마을이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그런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심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구합니까? 축구 시합합니다. 오늘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하죠. 오늘도 양쪽 팀에서 하기 전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됩니까? 오늘 축구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거룩과 욕심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수업에 잘 빠지고 예수과 복습을 전혀 안 하던 학생이 시험 전날 철회하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볼 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낙제하죠. 왜?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 있는데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면요 그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이병학생 교사님께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를 저주하는 기도를 울면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죠. 근데요 이들이 울면서 서로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기도는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수가 대패질을 해도 나무 결을 따라 밀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도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성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맥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맥이 있는데 그 맥을 잡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들은 말씀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편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 있죠?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 아십니까? 홍성사에서 나왔나요? 혹시 아무도 보신 분 없습니까? 노란색 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한 분이 책 있죠? 책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다 오린 겁니다. 가이로 그 단어들을 쫙 가이로 다 오려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까지 어떤 단어 몇 가지를 그리고는 딱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분이 한 분 이걸 보면서 책을 썼는데 이게 구멍난 복음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다 편집하고 나면 복음은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면서 맞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전체의 컨텐츠 속에서 흐르는 핵심 메시지를 말씀의 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제, 가장 잘 아는 주제는 언약입니다. 계약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게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하나님은 성경에 그 그루터기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데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남은 자라는 사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 성막과 제사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추상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발휘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발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직 노예 출신이거든요. 전투 경험이 없고 가나안 땅은요 곳곳이 요새고 훈련된 사나운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설계할 때 미래학자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론이나 여론조사기관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보분석이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최대한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상황을 분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지 않으신 것을 내가 나가서 건드리면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괜시리 혼자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를 쳐다보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약속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받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저지른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또한 홀로 책임져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은요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새가족이든 혹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이든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든 간에 저는 차근차근 성경의 기초부터 이 강좌상에서 다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의 강도입니다. 믿음의 세기.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그래서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이나 로마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으로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신 사람은 주로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 가운데 의외로 본인이 이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스스로도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의식에 익숙해진 것을 믿음이 자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은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누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 8절 3절인데 함께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칭찬받았습니다. 큰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큰 믿음은, 큰 믿음의 시작은 겸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부장은요,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요, 백부장 정도면 당시 식민지 점령군 사령관이잖아요. 식민지 점령군 사령관 집 정도면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기가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겸손과 기독교의 겸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비서에게 시키는 것과 보스에게 가지고 갈 때 다릅니다. 비서에게 일을 시킬 때는요, 어떻게 하라와 때와 방법과 시기를 정합니다. 언제까지 해라고. 그런데 보스에게 가져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가죠. 똑같은 건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하면 보스가 해결 방법과 타이밍까지 정하는데 다 이름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스 합니다. 큰 믿음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비서가 아니라 우리의 보스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불렀다 보냈다 할 수 있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니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네요. 만왕의 왕이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오라 가라, 와서 이것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리를 죽이고 나의 선입관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께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작인데요, 이 큰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겸손하게 나간 다음 백부장이 했던 반응은요,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읽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믿음은 초자연적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군인의 사고방식, 혹시 여기 군인 출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군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인들이 자기 권위 밑에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병까지 포함했습니다. 질병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병도 순종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완전 초보인 백부장이 놀랍게도 말씀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셔서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믿는, 느끼는 3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환자를 대면하여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 종이 나을 것이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믿음은 3차원적인 믿음이었는데 백부장은 지금 4차원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은 직접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군인답게 군대에서 병사들이 장교의 권위에 복종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장교가 직접 가지 않아도 명령만 내리면 반드시 부하들에 의해서 그 명령이 실행되듯이 사람의 질병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군인적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자기 권위 밑에 있듯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뭐 질병, 불경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예수님의 권위 밑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주술사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천지를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없고 연고도 없고 불쌍하게 살던 고아가 어느 날 임금님이, 오늘날 따지면 기업 총수가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통치를 받으면요,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4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앉아계시면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 보이잖아요. 못 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당시 사람들처럼 늘 3차원적인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자꾸 이렇게 보인다 하고 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딱 한 번만, 정말 제가 딱 한 번만 보거나 듣거나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뿅 하고 곁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직접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4차원적인 분이십니다. 4차원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백부장의 아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한지 아십니까? 고난은 우리 마음에 절실함을 줍니다. 마음에 절실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에서 진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말씀과 권능을 별개의 것으로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이 곧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일을 일으킨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다만 말씀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 능력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행하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면 문제가 무엇이든 이미 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만큼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큰 믿음은요, 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숲 터나눔 제일 끝에 보십시오. 헨리 블랙가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할 때는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내려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쉽게 체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 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괜히 그걸 붙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고민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결정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새로운 생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올 텐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불순종이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큰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꾼이 된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점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잘 믿는다는 자부심, 이만하면 됐다는 안도감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주보 제일 뒷면을 보십시오. 주보 제일 뒷면에 제가 오늘 했던 설교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나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유행을 바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도 믿음이 아니다.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구원의 열쇠다. 구원의 열쇠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된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방향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믿음의 크기, 큰 믿음의 시작은 겸손이다.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곧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이를 이루시는 말씀으로 듣는 믿음을 우리는 가졌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